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의 이온유입니다. 우리는 가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련의 시기를 지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가끔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에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로 결정하지 않으신다 해도 주님은 우리가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한 문단을 가져와 읽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낮이나 밤이나 혼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두 분 자매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날이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이 또 4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바쁜 환경이지만 벚꽃과 함께 꽃을 좀 만끽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두려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란 어떤 감정인가요?
심리적으로 두려움은 실제하는 위협 또는 상상된 위협에 대한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우선 생존을 위한 반응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신체에 비상경보를 울리게 되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서 몸이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도 있고 불안이라는 말도 있는데 두려움이 불안과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두려움은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반응인데요. 예를 들면 사나운 개가 앞에 나타났을 때라든지 또는 내 앞에 고위 간부가 앉아 있다든지 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이와 달리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막연한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느끼는 반응입니다.
어떤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나요?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다르겠지만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가 할 때군요.
네, 맞아요. 또는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통제권을 잃었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제권을 잃었을 때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에도 강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상실의 가능성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를 잃을지도 모를 때 두려움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 같을 때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내가 소중히 여기던 어떤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 때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반응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두려움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준비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너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라는 경고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구나. 실수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고 집중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이 나에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여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게 있어 라고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드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에는 마치 결정권자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일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질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부유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기 소유를 숨겨놓는다고 해도 녹이 쓸거나 못 쓰게 되기도 하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좋게 가질수록 좋게 잃고 가진 것이 없으면 도둑맞을 일도 별로 없겠지만 끼니를 이어야 하는 걱정은 언제나 하게 되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나의 자신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평강의 말씀으로 내면을 더 환하게 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두려움으로 몹시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발견하면 더 많은 두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염려는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발견해야 하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수록 말씀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다고 하시니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질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이나 앞으로 닥칠지 모를 건강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대상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읽어드릴 텐데요. 단어들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어둠, 피, 뾰족한 물체, 비행기, 갇힘, 동물, 물, 세균, 높은 곳, 질병, 군중. 그 외에도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은자매님은 이 질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나요?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두려울 때 어떻게 했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특정한 물체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피나 뾰족한 물체를 보면은 좀 많이 두려워하는 편인데요. 어렸을 때 좀 덤벙덤벙해서 많이 다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도 좀 많이 흘려본 기억이 있어서 그 후로는 주변에 뭐 뾰족한 게 있다거나 나를 뭔가 다치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좀 조심하고 멀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피나 뾰족한 물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군요.
네.
네, 한나자매님은 어떠세요? 이 질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나요? 있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었나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두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지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아서 늘 걱정되고 그리운 존재라서 못 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나자매님은 가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군요. 무엇을 두려워하든지 간에 두려움은 예은 자매님만 또 한나자매님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죠? 혹시 성도님들 주위에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두려움, 불안, 염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한번 말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은 자매님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 또는 염려에 대해서 주변에 누군가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터놓고 이야기할 때 어땠나요?
잘 이제 터놓고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제가 혼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나누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털어놓고 나면 좀 마음이 좀 헐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한나자매님은 어떤가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자주 친구들과 얘기하곤 합니다. 특히 제 주변 분들은 기독교인이라서 저에게 자주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곤 합니다.
네, 사람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을 텐데요. 하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나눈 친구는 나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자신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 나도 몰랐던 친구가 생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죠. 자, 이제는 두려움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감정은 일종의 언어입니다. 화, 당황함, 또 행복함, 슬픔, 죄책감 등 감정은 모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화를 낸다는 것은 나는 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화를 내며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그 일에서 도망쳐, 피해, 모르는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할까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불안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앞으로의 일들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곧 위태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선지자가 된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즉 내가 추측했던 것까지 실제로 있는 일처럼 단정짓고 믿어버립니다. 두려움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 그러네요.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추측한 것인데 일어난 일처럼 믿고 두려워했던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잠을 자야 해? 왜 손가락은 다섯 개야?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하고 물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있다는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것이겠네요.
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은자매님,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이제 솔직하게 나의 불안함을 표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사실 많이 아닌 척 괜찮은 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요즘은 불안하거나 염려가 있으면 그냥 나의 솔직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고 표현을 하고 도와달라고 표현을 하고. 네, 솔직한 거, 요즘은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하면 예은자매님처럼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자매님이 시편 27편 1에서 3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다윗에게는 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한 고백으로 들으셨나요? 원수가 집을 덮치려고 할 때 태연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다윗은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 두려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로 속히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속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6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56편을 읽으면 다윗이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빨리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다윗은 앞선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이 찬송은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00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당장 멈추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과 염려일 때는 당장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느껴졌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심해라고 주의를 주는 것은 아들아, 딸아, 내가 안전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예은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라 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들들과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려움이나 염려는 악한 감정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의 원인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발견된다면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두려움이 느껴질 때 오히려 주를 더 의지하게 된다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두려움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시편 56편의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곧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두 분은 두려움에 대해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제일 공감됐던 부분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실제 상황보다 제가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도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저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만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두려움이 올 때 그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려움이 허상이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나 자매님 어떠셨어요?
네, 제가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아직까지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늘 두려움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저를 회개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저의 마음을 더 온전히 내려놓으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무슨 두려움이야? 하는 배짱으로 이 세상을 좀 살아가 볼까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매사에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추측한 것일 수 있다는 것과 두려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이제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빨리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과 하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짧지 않는 본문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조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조언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연결을 지어서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연결 지어 읽으라고요? 그게 혹시 뭘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네,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뜻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네.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 혹은 긍휼이 많으신 목자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은 긍휼이 많으신 목자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 혹은 한 단락 한 단락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따로 읽으면 안 되겠네요. 서로 연결을 지어 읽어야 된다는 것이네요.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일단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면 18절부터 30절은요?
18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 옆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높은 자리를 요청해요. 이어서 30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 즉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을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겠다라고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를 요구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배운망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따로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 따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따로따로 읽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 네. 왜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러게요. 그죠? 맞아요. 그것은 또 연결해서 읽어본다면 아직도 제자들은 맹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볼 때 맹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여리고 맹인 고치시는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성경을 이렇게 서로 연결을 지어서 읽으니까 새롭게 또 이해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 불일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전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행동에 잇대어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선택을 하거든요. 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뭐 그러니까 크고 작은 선택을 수만 가지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올 때 나는 뭐 버스를 탈 것인가? 뭘 타고 올 것인가? 이런 많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데 우리 두 분은 선택의 기준이 뭘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삶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만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선택의 기준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 두 분은 조금 이제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네.
네, 저는 어떤 것을 이제 선택할 때 좀 많은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보여지는 기준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마음의 기준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는 것보다도 네. 보이지 않는 마음.
네. 예를 들면 이제 교회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있잖아요. 이제 일터에 있다 보면 이제 예배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경우들이 종종 있죠.
물론 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임원으로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조금 정제감이나 죄책감 같은 게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어떤 참여를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좀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기 시작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일터에 있지만 그 일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는 어떤 그렇네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렵지 않 이렇게
그렇네요.
네,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네.
아, 그렇네요. 그죠? 우리 하나 자매님은 어때요?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또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었거든요.
생존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해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 오늘 방송 내용을 통 보면서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생존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약간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기꺼이 낮아지고 또 주변을 살피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하나자매가 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에 어긋나는지 안 하는지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때여서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주님의 마음일까? 주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드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에게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의 종점을 향해 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병자들과 또 소외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 그렇네요.
그들의 필요와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셨고 회복주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적용이 돼서 너무 좋았고 저 또한 이렇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있는 데까지 돕는 자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크게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라자매 주변에 지금 이때에 이 사람이 혹시 지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이제 친구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본인 입으로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얘기하는
맞아.
이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주고 이야기해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잘 해주는 것이 또 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사라자매가 소외당할 수 있을 것 같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처럼 적용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또 좋겠다 싶기도 해요.
네.
네. 그래요. 우리 하나 자매님은?
네. 저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옆에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 다투고 있고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씁쓸하기도 씁쓸하다.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쩌면 그게 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저는 뭐 항상 주님을 붙잡고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저는 여전히 세상의 영광만 구하는 영적 맹인이 아니었을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행인들이 주변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 맹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도 주님을 항상 부르고 붙잡고 살게 된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려진 그런 네, 그런 부분을 밝혀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섬김과 희생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맞아요. 주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의 눈이 여전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행동을 바라보면서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또 우리 안에 가려진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그래,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자매님이 나눠주셨습니다. 아,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에 잇대어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으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세상 영광을 쫓던 눈을 밝히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주님.